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살아역하시는 삶, 그게 전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변화되고 섬김으로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산상수훈 전체를 쭉 읽어 보셔야 되는 거죠. 산상수훈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몇 장 몇 장 몇 장이 산상수훈일까요? 아,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뭐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몇 장부터? 5장, 6장, 7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뭐냐 좀 알아듣게 말씀을 드리면은 산상설교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수훈 이것은 별로 우리가 익숙지 아니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집회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청년 때 산상집회 몇 번 가봤어요. 추운 겨울날에 산상집회를 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도원 시설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올지 몰라요.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기도원은 하늘산 기도원입니다. 하늘산 기도원에 들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긴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가용 타고 그 좁은 길을 쫙 올라갈 때 아, 저 사람 죽겠다 나는 걸어 올라가는데 저 사람은 그냥 자가용 타고 쭉 올라가는데 그 입구에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한 3, 40분 정도 이상 걸어가는 길 같아요. 그래서 쭉 들어가면 소나무가 울창하고 거기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 있고 또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있고 그때 그 이천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그 내용들이 기억이 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예수님께서 집회하실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겠어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이 뭐 그냥 살아 움직이겠죠. 말씀 가운데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또 말씀 가운데서 병자들이 고침받으면서 정말 말씀이 충만한 그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산상집회, 은혜로운 산상집회가 5장, 6장, 7장까지 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진 않아도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권사고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는 진짜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진짠가 아니면 가짠가 나도 모르는 나의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나오는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겁니다. 어떻게 나를 모르냐고 내가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리고 능력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다 아는데 사람들은 내가 선지자인 거 아는데 사람들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한 거 아는데 안수기도 해가지고 병마가 고쳐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다 알고 나를 인정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예수님이 잠깐 뭐 메모리가 떨어지셨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내 곁을 떠나라 말씀하잖아요. 내 곁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내 곁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도 불법을 행하는 자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도 불법을 행하는 자였었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얘기거든요. 불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지 않는 거지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선지자는 누구냐? 그야 당연히 단임 목사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면서도 틀린 얘기입니다. 오늘날 선지자는요, 단임 목사도 포함되고 당연히 포함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임직하신 분들, 직분을 맡은 분들, 성가대원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분들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임직을 합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도 되게 하고 장로, 권사, 선거대원들 이렇게 세우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직할 때에 또 직분 받을 때에 내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까? 약속을 기억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서약했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까? 내가 결혼을 할 때에 목사님 하신 메시지를 기억합니까? 서약의 내용들을 기억합니까? 물론 다 기억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결혼 생활하면서 그 서약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서약했던 그 핵심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임직을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거를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패를 드릴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내용의 성구를 박아가지고 주잖아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요, 죽기까지 내 자를 지키면서 하나님 헌신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지만은요,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렇게 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대. 아,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멋진 말을 했었으면 하지만은 과연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그 철학자가 한 얘기는 정말 훌륭한 얘기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만 내 자신을 알려고 노력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잘 속습니다. 좋은 말이야. 누가 들었어야 되는 거야. 내 나는 상관없어. 난 나를 알거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굉장히 그게 위험한 겁니다. 정말 자신을 안다는 것은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주위에 일하는 사람들, 목사들 자신을 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또 목사를 비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목회상을 안 했으니까 제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무슨 병에 걸린 줄 압니까? 다른 사람 설교가 잘 귀에 안 돌아요. 그때는 나는 설교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설교를 하더라도 정말 은혜가 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 설교를 드리면 아, 저거 내가 좀 잘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게 잘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일하면서요, 이 잘못된 습관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70점 이상 되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난 절대로 죄인이 아니야. 물론 뭐 이런저런 죄를 짓지만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거룩하니까 이 직분 감당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이게 까발리기가 두렵고 싫은 것을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봤어요? 옆에 있기도 싫죠. 아, 뭐 그냥 소리로 꽥꽥 찌르고요. 그리고 입에는도 침이 나오죠. 얼굴은 이그러지죠. 몸은 그냥 뒤틀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광을 한다 이거야. 막 이 발작을 하면 발광. 야, 저 사람이 저 얼굴로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일그러질 수가 있는가. 그러면 또 외치잖아요. 쫓아낸 사람이 딱아 외치잖아. 아, 그러면은요 옆에서 이제 보면은요 저게 누가 귀신 들렸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귀신 들린 사람 발광하고 쫓아낸 사람들도 같이 발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옆에 사람은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만은요, 귀신 쫓아낸 사람 보니까 은혜가 안 돼요, 보니까는. 무서워, 무서워.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의 형이 사로잡힌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면서요, 정말 내 안의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완전히 귀신의 모습이 그냥 그 쫓아낸 사람에게 드러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야, 저거 뭐야. 야, 진짜 저 사람 능력 있는가 보다. 저 무서운 얼굴을 막 쫓아내니까 야, 저 사람 뭐가 있는가 보다 막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질 않죠.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렇게 언성 높이지 않아도 말에 권세가 있는 게 중요하지. 목소리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영력이 있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영력이 있어야 되는 게 영력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니 떠나가. 영력이 없는 사람이 부드럽게 얘기해봐야 그래도 맞짱 똑같아요. 소리 내서 쫓아내든 뭐 점잖게 쫓아내든 영력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영력이 있는 사람은요 점잖게 얘기하더라도요 웃으면서 얘기하더라도요 마귀가 벌벌 떨면서 떠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만은 정말 누구 귀신이 더 세게 역사하는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러면 자기는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그냥 자랑합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활동하게 되는데 거기 교육자들이 이제 얘기는 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 거기도 말이죠. 아주 참 별의별 얘기 잘 나눠요. 이제 말을 잘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좀 말을 좀 알아듣기 시작하니까는, 아, 거기도 교인들 다 똑같아 보니까는 아주 그냥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해.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이 나중에 나를 좀 신뢰하니까는 흉보내, 누구를 흉보내냐면 이제 선교사들 흉보는 거예요, 이제. 그 교육자들이. 뭐 아무게 뭐 선교사를 만났는데 뭐 귀신을 쫓아내는데 말이야. 어? 뭐 자기 선교사 뭐 증명서를 하나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선교사야. 증명서 봤지? 무섭지? 떠나가 뭐 이랬대. 그래서 웃긴다고. 그치, 웃기는 거죠. 근데 아마 그 선교사님도 아마 정신이 없으니까 아마 좀 나 좀 믿어달라고 그 악한 형한테 증명서 막 보여주지 않는가. 이거 보고 좀 네가 알아서 좀 겨나가라.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는가. 뭐 생각되지만은 옆에서 보면은 웃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말 웃긴다 해서 웃어서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힘든 일이고 영역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고 증명서 보여준다 해서 떠나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면 봐라 내가 능력이 있다 하면서 능력 중이라는 걸 과시를 하려고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간단히 나갈 것도 아니지만 알았어 나갈게 나갈게 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연막을 잘 치는 몰라요. 연막을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이제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정말 연막 잘 칩니다. 연막 잘 쳐. 나갈게 나갈게. 알았어 나가서 나갔다 나갔다 그러니까 나가 진짜 나갑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로 끝마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속아요. 아주 이 악한 영들은 속이는데 능하고 속이면서 이제 그 축사사역자들을 또 시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해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야 또 어떻게 너는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귀신 짓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말씀의 삶 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인상을 써가면서 소리를 높여가면서 그냥 막 그냥 막 하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수기에 들어서 병마가 떠나가고 고침받고 이런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냥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잘 몰라요. 여러분 불교에도 능력 많이 나타나요. 신도교에도 능력 많이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는요 주님께서 열매를 보아시고 열매가 나타내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그리스도 인격이 드러나냐? 이게 그리스도 인격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인격이 드러나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인격이 드러나.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냐, 사랑의 사람이냐, 용서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는 그런 삶의 말씀이 역사에 들어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는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많은 사람이 너 때문에 행복하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이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자꾸만 주의를 한다는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힘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만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하지 않지만은요 열매를 본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신령한 사람들은 좀 더 세밀한 것도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신령하지 않더라도 정말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천인지 참된 주의 종인지 직분자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하면서요 다른 사람 탓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탓하는 거 좋은 버릇도 아니에요. 그게 죄성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날 자꾸만 힘들게 하는데 아 저 사람이 내가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데 물론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을 탓하는 것은요 죄성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 아무리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그건 죄성이에요. 마귀는요 우리 시험할 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야. 또 감성이 예민한 사람은 감성을 건드려서 상처해 가지고 시험 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도 맞춤식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맞는 그 시험을 걸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 탓하면 돼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망해서 뭐 그 사람 때문에 망해요. 물론 그 사람이 망하겠지 뭐지만은 망하는 걸 선택하는 건 네가 잘못이지. 물론 망하는 건 굉장히 억울해. 그 사람 원망스러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한테 또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예수를 믿기도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인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내가 무거운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찾아야죠. 아니 신앙을 바닥을 기고 있는데 자기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니까 거기서 뭐가 문제인데 찾아지는 거 찾아지니까 그게 안 찾아지지요. 안 찾아지는 거예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거기서 찾으려고 했는데 안 찾아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문제 있는지를 알려면은 좀 더 겸손하게 바닥에 내려가야 돼. 바닥에. 바닥에 자꾸 내려가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깨달아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 누가 가짜이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알아라. 그는 말씀 내 자신을 알아라. 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주인이 된다는 삶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좋은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나라와 상관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서부터 영원한 내 집에 기초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집이 서서히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거랑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는 거랑 이게 다른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걸 알지 못하니까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잘 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많은 걸 누리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많이 받았다. 아,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다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지만 아닌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안 돼? 왜 저게 힘든 일이 많은 거야?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시각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저 사람은 집이 지어지게 되는데 정말 믿음 잘 사는 사람들은 집이 빨리빠르게 지어지게 되고 믿음 잘 지도 못하는 사람은 집이 천천히 지어지고 있는 그런 차이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상급이 쌓여져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뭐냐면은 내가 짓는 그 집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랑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아 지금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흔들리지 않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반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반석. 예수로 살아가는 삶에는 흔들림이 없고 무너지 않고 이것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반석의 집을 짓는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반석의 집을 짓고 있는가? 반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반석의 집을 짓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이거 어떻게 대답하겠냐. 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해본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건 구원받는 천국 간다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생각 속에 머물러 있고 내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애써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반석의 집을 짓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반석의 집을 짓는다는 거. 예수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생각이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그냥 생각하는 거 복잡해 죽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누가 성경 공부하라고 한다면은요 마지막에 앉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게으른 사람은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반석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내 영혼에 느껴지고 있는지요. 느껴집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게 되는 그 일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로 행하는 것들이 재료가 돼서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생각도 별로 없는데, 되는 대로 살았는데 무슨 집이 제대로 지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자기한테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항상 여기에 예수가 계신가?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계속 던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제대로 짓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요? 반석에 집을 제대로 짓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보이실 거 아니에요. 저는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이실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지난 그 수요일 날 히브리서를 같이 상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참 내 마음에 그 본문의 말씀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거기 내용 중에서 교훈의 돌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거기 본문의 말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도의 도에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터 닦고 있는 거예요. 닦고 무너뜨리고 닦고 무너뜨리고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정말 반석에 집을 짓고 있는 삶을 살아면서 2017년도 삶을 말씀이신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서 나는 출발하고 두 번째 주일을 내가 맞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12월 달에 돌아왔을 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아, 주님께서 나를 은혜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내 신앙의 집이 커졌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 집은 좋은 설계자들이 설계되지만은 우리 신앙의 집을 설계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 민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내가 2017년도를 살아가야 될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집을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기 표에 보면은요 말씀의 삶에서 성경일독, 성경공부, 묵상 있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온전히 하지 못하지만은요 할 수 있을 만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일독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치 여러분?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자신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실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읽혀지지 않냐고, 공부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변화된 다음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에는요 반드시 성경을 일독하는 표가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억력이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성경 읽었더라도요 뭐 얼마큼 읽었는지가 기억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면서 이렇게 성경 읽기 표를 이렇게 보고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얼마큼 읽었는가 이게 보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때 공부하는 겁니다.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이 단어 뜻이 뭔지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묵상의 훈련인 겁니다. 묵상.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묵상이 없이는요, 설교 못해요. 묵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성도님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본문을 잘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기도한 건데 본문을 잘 이해되잖아요. 그때 묵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요? 성도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성도님이 전해줄 말씀을 제게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으냐? 내 안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 묵상의 과정은요 정말 설교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일들을 대응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 어떡하죠? 이렇게 답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채널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 보니까는요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게는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지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힘들었던 일들이 있고 내 인격적으로 손상 입었던 일들이 있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하여간 우리 인생에는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2017년에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내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정말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홍수가 납니다.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일들,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교회를 망하게 하려는, 가정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버티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버티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고난이 되게 유일한 말씀을 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상하며 말씀으로 지혜를 얻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능력 얻기를 원하며 그 고난을 잘 헤쳐나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잘 극복하고 지나가다 보면은요 내 믿음이 더 커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새롭게 내게 펼쳐진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쓰임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더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더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역경 가운데 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역경 가운데 내게 능력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만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나 군건이나 주님 계신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좋으신 하나님 아신가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일까요? 예? 하나님은 유머도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웃기기도 하실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좀 심각한 하나님일 것 같아요? 아니면 때로는 나랑 장난도 치시고 나를 웃기기도 하시고 그렇게도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알면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 메꾸지 못한 것을 세상에서 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코미디 프로그램 보셔요? 아, 옛날에는 또 코미디 프로그램 보니까 재밌더라고, 웃기고.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제가 안 보는데 가끔마다 이렇게 어쩌다 보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건 아마 제가 좀 그 웃음 코드가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근데 또 내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보다 더 웃기는 그런 그 좋은 경험을 주님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예. 그 어떤 분은요, 남편이 하도 전도해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남편 신발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대요. 주일날 남편 신발 들고, 아버지 내 남편 내가 말해도 그렇게 안 들어먹는데 신발이라도 내 마음대로 가져왔는데 하나님 이 신발에 우리 남편 신겨주셔서 데려 나오셔도 도와주세요 하면서 신발을 들고 줄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신발을 들고 와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이 있는 거면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꼴보기 싫고 저렇게 말을 안 듣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자기 모습은 그렇게 웃기더라는 거야. 자기 모습이 그렇게 우습더라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놓고 웃었는데 마음의 느낌이 우리 하나님도 같이 웃으시는 것 같다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정신없이 웃는 거야. 그 남편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 이 여자 미쳤나. 교회 갔다 왔더니만 저게 그냥 미쳐가지고 저렇게 웃으니까 인상 찡그려야 되는데 웃고 앉아서 있는 것처럼 미쳤나. 근데 그 얼굴 보니까 또 미친 얼굴은 아니거든요. 행복해서 웃는 얼굴이거든요. 뭐가 좋아서 너 이렇게 웃냐? 그래서 아, 웃겨서 내가 웃는다. 뭐가 그렇게 웃기냐? 근데 다기신 구두신 갖고 이렇게 하는데 내 모습이 너무 웃기더라. 그래서 내가 웃었다. 아 근데 참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 이 웃으면 또 마음이 열리잖아요. 이 남편이 참 그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저 부인이 저렇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좀 그런 간절 들어보면은 야 우리 하나님도 참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다. 때로는 막 웃게 하셔서 또 마음을 열게 하시고 뭐 아무 때나 웃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신 방법은 참 다양하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서 마음속에서 정말 유쾌하게 웃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웃음을 같이 웃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행복이죠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아무도 희쭉희쭉 웃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면 또 저것도 이상한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은사 집회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웃어요 웃어. 그러니까 또 같이 막 웃어가지고 웃음이 뭐 해피발에서 막 뭐 한다나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게 주님의 주신 행복이 있으면은요 막 웃으면서 웃으면 그냥 근심 걱정 없잖아요. 만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웃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그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웃음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인도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웃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이삭 미소거든요. 웃었어요. 임신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아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졌어요. 웃음이라고 미소라고.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돈 주고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집 있어야 웃을 수가 있고 문제 해결돼야 웃을 수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부터 그냥 딱 우리에게 통쾌한 웃음을 주시다면 그처럼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웃을 수 있어서 웃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웃음은 여러분 정말 말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일이 매일같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